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골로새서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강의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골로새서로 모시겠습니다. 2장 5절 말씀부터 보겠어요.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당시 바울에게 돌아온 소식은 이 교회가 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너희의 규모와 여기서 규모란 군사용어를 말하는데요.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신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보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참 서로서로 이렇게 함께 하고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아가는 것. 그런데 오히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다른 신자들을 이용하려고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설 수 있다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하나 굳은 것이라고 그랬는데요. 여기서 굳은 것이란 굳어서 확고부동하다 하는 의미인데 문자적인 번역은 판에 박은 듯한 또는 유동적인 것에 반대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동일한 사상을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함에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골로새 교회에는 굳게 서 있다는 평판을 받게 되는데 그리고 바울은 그들이 계속 이렇게 굳게 서며 다른 사람들의 말에 미혹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쓴다고 하는 게 여러분 뭔지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2장 6절로 가보겠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제가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람들로부터 편지를 받습니다. 그는 또 내가 십계명을 모두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고들 말을 합니다. 그들은 내가 온전해지며 십계명을 지키기 전까지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성도 여러분 구원이란 내가 무엇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못해도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주로 받아들이시면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래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끝나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받았으면 그 안에서 행하라. 여러분은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행하며 성령 안에서 행하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되겠죠. 행한다고 하는 것은 풍선처럼 떠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란 마치 로켓을 타고 우주공간을 나르는 놀라운 체험이나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 아니죠. 우리는 우주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가정에서 살아야 되고요. 직장에서.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리에서 조그만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거고요. 이 세상 생활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매일 생활 가운데서 그분과 영합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계속되는 7절을 보세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뿌리를 박으며 그랬어요. 이것은 나무처럼 뿌리를 박는다는 뜻입니다. 나무는 생물입니다. 뿌리는 하나의 집처럼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집은 생물은 아니지만 든든한 기초가 있어야 집되는 것 아니에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그 기초가 바로 그리스도여야 된다. 그래야 나무도 살고 집도 기초가 든든해야 살듯이 세워지듯이 말이죠.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그분 안에서 행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뿌리를 박아 나무처럼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그 안에서 세움을 입어야 한다 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믿음에 굳게 서서 라고 덧붙여서 말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조금 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려본다면 너희 믿음을 통하여 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을 듯 싶어요. 믿음이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방편이 되니까요. 이제 두 번째로 가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나누었던 그러한 내용들, 특별히 2장 4절에서 우리가 함께 그 공교한 말로서 빠지지 않게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나누었고요. 이번 두 번째로는 철학의 위험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쭉 말을 하는데, 이 내용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죠.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침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여러분 보시면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조심하라, 멈춰라, 그리고 귀를 기울이라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여러분이 플라톤을 비롯하여 많은 교부들로부터 시작되어 근대에 이르는 말하자면 폭, 그리고 일부 신학자들이 열광하고 있는 이 물투만 사상, 칼 말트의 사상 중에서도 우리 보수주의 측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추적해 보면서 그들 중에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의 영감을 높이 평가하지 않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철학적으로 성경을 보고 철학적으로 성경을 이 논증하다 보면 성경이 영감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다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구약도 다 빼버리고 신약에서도 뭐 다 빼버리고 또 복음서만 성경이다. 그래서 복음서 중에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만 산상수훈만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거 다 제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나 거짓된 철학은 소경이 캄캄한 방에서 있지도 않은 검은 고양이를 찾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가망성은 전혀 없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인들에게 이것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유전 그랬는데요. 여러분은 주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유전을 가르쳤기 때문에 책망하셨던 사실을 기억할 겁니다. 매우 솔직하게 말해서 이것이 제가 전에 좀 전폭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특정한 구절을 잘못 해석하여 거기에 매달리기가 쉽습니다. 예언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단순한 예언보다도 한층 더 높은 내용들을 받아들이기가 우리는 쉽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신학을 하다 보면은요, 좀 더 깊이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철학적 구조의 틀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침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초등학문에 해당하는 헬라어 스토이케이는 기초적인 것이라는 말이거든요. 일부 사람들은 아주 단순하게 보이는 세상적인 체계 위에 그들의 그리스도인 생활을 세워보려고 이렇게 막 한번 견주어 보려고 비교해 보려고 얼마나 노력들을 합니까? 우리의 기초는 철학이나 세상적인 체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세요.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안에는 모든 충만이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아주 명백한 언급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다 더 확실한 설명은 없다고 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에 뭐 100%가 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해서 누가 거부할 수가 있겠어요? 10절을 보실까요? 너희는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여기서 충만이란 이 항의 용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래와 같이 생생하게 좀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러분 그 안에서 인생의 항해를 위한 준비를 갖추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필요하든지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철학이 그 가운데로 이끌려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께 돌아와야 합니다. 공교한 말에 미혹되지 말고요. 또 인간의 유전이나 사상에 이끌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께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11절을 보세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종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바울은 그들에게 외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났다고 말을 합니다. 진정한 할례는 새로운 탄생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12절로 볼까요?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린트 허드슨 경은 그 영국의 이 법관인데요. 아주 예리한 그 법률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분이 이 12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증거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부활에 관한 증거는 아직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날카로운 분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셨어요.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안에서 우리도 일으킴을 받았으며 이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과 연합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부적인 의식이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거듭났느냐, 그리스도를 구주로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면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는 것은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할례입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세례를 통해서 동일시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일으키심을 받게 된다. 이것이 여러분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는데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뭐 철학이 아니라고요. 사상도 아니고요. 또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하는 과정도 아닙니다. 부활은 능력입니다. 계속되는 13절을 봐보세요.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은 옛 본성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품이 전가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당시 아주 인기가 높았던 두 가지 헬라 철학과 대처해야 했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데요. 그것은 서로 전혀 반대되지만 동일한 뿔의 끝부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하나는 스토아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에피큐리안 주의입니다. 여러분, 이 스토아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스토아주의자들은요, 사람이 경건하고 고상하게 살면 죽음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가르쳤어요. 이러한 사상은요, 식욕을 억제하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변화해 가는 것, 그래서 이 변화하는 조건에 나름대로 좀 무감각하게 만들어졌다고요.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하기까지도 했어요. 행운을 따라 오르지 말고 역경을 따라 주저앉지도 말라. 참 고상한 말 같지만 이게 가능합니까? 그들은 인간이란 환경 이상이며 영혼이 우주보다 중요하다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것은 참 담대한 또 대담한 철학이었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치 실제로는 엄두도 내지 못하면서 산상보훈을 따라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같이 뒤어져 버렸던 것이죠. 에피큐리안 이 주의자들은요,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고 가르쳤어요.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짧은 인생이 끝난 후 사라지는 것, 그것만 알 뿐이다. 미리 벌을 받을 가능성 때문에 현재의 즐거움은 좀 희생하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의미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내일 죽을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먹고 마시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주장하고 강조하는 것이 상당히 현실 도피적인 그러한 삶들을 많이 강조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말하는 온갖 종류의 철학과 사상들이 있는데 저는 그리스도인 생활을 배우려 성경 연구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알잖아요. 이 매기 목사님도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매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들이 집에 가보면요. 이 노트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많이 배워서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인 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살펴보았대요. 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그렇게 많이 배웠으면서도 못할까? 우리는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과 연합했다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과 얼마나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계시나요? 이 세상 생활의 모든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얼굴을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생활의 중심을 차지하고 계시나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많이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게 되는 것은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우리가 공교한 말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철학의 위험에 대해서, 세 번째로는 율법주의의 잘못을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와서 오직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들어가는 것만이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영광이 거룩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태양처럼 장엄한 모습을 드러내도다. 영광이 모든 세대를 비추며 누구에게나 거저 준다네. 율법주의,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14절을 봐보세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그랬는데, 이러한 우리의 옛 육체는 정죄를 받았다 하는 건데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여러분과 저를 위함이요 우리 죄를 위하여 값을 지불하신 것 아니겠어요? 주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빌라도는 십자가 아래에서 그 죄패를 썼단 말이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요. 주님은 반역을 주도하는 혐의로 공개 처형을 그 당시에 당하셨어요. 이러한 혐의는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곳에 서 있던 사람들이 그 죄패를 읽을 때 주님이 가이사에게 불충하여 스스로 왕이 되려 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주님이 돌아가신 이유라고 들렸을지도,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보실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드리는 제사로 보셨건만 사람들은 그 죄패에 쓰인 그 죄목대로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쓴 그 죄패 위에 있는 또 하나의 글자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신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십계명을 기록하셨습니다. 또 내가 지킬 수 없는 율법과 내가 범하고 있는 규례들을 거기다 다 기록을 하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그 계명과 내가 지킬 수 없는 그 규례들, 나의 모든 죄악들을 다 거기다 못 박고 다 이렇게 없어졌던 것이죠. 그것은 내가 죄인으로 그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구원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만드셨다면 왜 지킬 수 없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어요. 알다시피 율법이 주어진 것은 옛 본성을 징계하기 위함이지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이 변경된 곳을 알려주면 100달러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안식일이 변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토요일은 토요일이며 일에 되는 날로 안식일은 안식일입니다. 나는 우리의 달력이 조정되어 며칠 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러한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에 되는 날은 아직도 토요일이며 그 토요일은 아직도 안식일입니다. 그는 이렇게 또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변경되지 않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린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날은 변하지 않았지만 내가 변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덤으로부터 부활한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날이 첫날이 되기 때문에 그날을 지키는 겁니다. 옛것은 옛것입니다. 매기 목사님도 이 사실을 얼마나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15절 한 점만 보고 마칠까요? 정세와 권세를 벗어 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신자들을 위하여 얻으신 그리스도의 신령한 승리는 말할 수 없이 귀중한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골로새서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